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같이 하십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 승리하게 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복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장단점을 보면 오랫동안 복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본인의 잘잘못을 인정 잘 못하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자체가 사단에 깊이 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은 안 고쳐지고 이것이 아마 내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데 사단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택정함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증명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애써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 깊이 잡혀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거짓으로 잘못되어진 나의 자아가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경수 여사라는 분을 여러분 우리 젊은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50대 이상이 돼야 아시는 분인데 이 유경수 여사는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유경수 여사시라는 사람 있는가 이렇게 여론조사인데 단 한 명도 유경수 여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여론조사를 제가 보게 됩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죠. 예수를 안 믿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공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것을 듣고도 내 조국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공산당 빨갱이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마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유민주국가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민주 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산당 빨갱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구와 이승만 박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기습적으로 틈새를 시장을 노려서 해방된 지 21일 만에 불량국가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박헌영이가 세웠습니다. 그 9월 6일 날 세웠습니다.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 남한에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9월 6일 날 세운 이 인민공화국이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말입니다. 나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78%가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박헌영이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의 78%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21일 만에 전국에 78%를 틀어주었는가? 두 가지 사기를 쳤습니다. 첫째,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땅은 일본 사람이 34%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으로 해방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땅을 뺏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박헌영이는 78% 추앙을 하고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무지함,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모두 버리고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들어보면은 아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한국 공산화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미쳐버렸습니다. 박헌영이 만세하고 들고 나갔습니다. 빨갱이는 말 갖고 장난치는 것들을 참 잘합니다. 둘째로 이 박헌영이가 뭘로 사기를 쳤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 저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하지 않겠다는 이 박헌영이 말을 다 듣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오면은 내가 여기에다 다 대통령을 세우고 상해 있는 김구가 오면 여기다 주석을 세워서 총리를 세워 나는 그때까지만 하고 있겠다.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야, 이 박헌영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가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 지도자로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겠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조국 모두들 빨갱이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이러겠는데도 여러분은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78%가 박헌영이 만세하고 들고 나갔습니다. 내가 근대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만히 연구하면서 내가 그때 거기서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박헌영이 만세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공짜로 준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10월 16일 날 두 달 만에 이승만 박사가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립에 중절모자를 쓰고 비행기에 딱 나타나니까 이 박헌영이 이 사람이 참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 박헌영이는 영어와 러시아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딱 자기 밑에 쫄따구 빨갱이를 다 데리고 나가서 이승만 박사 귀국 환영대회를 베풀어줍니다. 박헌영이가 베풀었습니다. 이승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가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승만 박사 귀국 환영대 앞으로 가서 턱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박사님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나라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묻습니다. 무슨 나라를 세웠을까? 이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승만 박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누가 그런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가?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아니 내가 이런 빨갱이 나라의 대통령 하라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날부터 이승만 박사와 박은영이는 치열한 싸움을 붙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이가 여기에 오늘 같은 대한민국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영리가 이기면 북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치열하게 1년 동안 싸웁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교회 그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왔더니 빨갱이 나라가 세워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특별검사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장로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장로들이 세운 나라 누구요?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오제도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승만한테 가서 그럽니다. 이승만 장로님 박연영이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게?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꼬리 자르면 머리로 물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부터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박영은이 저놈은 잡아야 되는데 국민 78%가 지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박영현을 잘못 잡았다 우리가 죽게 생기는데 그랬더니 어제도 장로님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박영현의 뒤를 살살 따라갑니다.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뭐냐 을지로 이가에 있는 정판사라고 하는 조폐공사 돈 찍는 기계를 일본 놈들이 도망갈 때 머리가 좋아서 일부 모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종이하고 잉크를 더 많이 구해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돈을 많이 찍어서 나라 망하라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박영은이한테 갖다 바칩니다. 박영은이는 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에 뿌리면서 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고 돈을 받고 돈을 또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제도 장로님이 박영을 딱 잡은 겁니다.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박영이 너 왜 정식 국가단인데 너 마음대로 돈을 찍는 거야. 왜 전국민 78%가 나를 지는 내 마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정신국가는 아니잖아. 왜 너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너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도 박현영을 위해 위조집회 사건으로 딱 체포하려고 미국 헌병사령관 배호도 대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헌병사령관이 그때 한국에 와서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약점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약합니다. 한국은 이제 한 달 만에 벌써 한국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김수임이라고 하는 이화여대에 나온 영어 잘하는 예쁜 여자인데 이게 누구냐면 박헌영이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김수임이라는 이대에 나온 영어 잘하는 간첩을 미국 헌병사령관 비서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드 사령관이 야 너 오늘 미국의 봉구로 보고하기 위해서 타이프를 쳐라. 타이프 박헌영이 내일 체포해야 된다. 쳐라. 하니까 타자 치는 김수임이 바로 박헌영이한테 일러서 빨리 도망가라고 내일 잡히게 되니까 박영현이가 이때 이 말을 듣고 턱수염으로 변장하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경기도 포천에 가서 빨갱이들하고 상여를 가지고 오래서 그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싣고 가는 이 상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박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상여를 메고 젊은이들이 노래 부르며 38선까지 상여를 메고 가서 그곳에 내려놓습니다. 땅을 파는 척하면서 장례식을 하는 척하면서 관 뚜껑을 열고 북한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박영은이가 김일성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김장군 아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남조선의 78%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왔네. 그러니까 38선에 총 몇 발만 쏘면 자기가 조직한 남로당 78% 제주도부터 부산 대구 광주 목표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 외치면서 올라올 거야. 내가 무력붕괴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냥 남조선을 접수하면 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34살쯤 됐을 때 김일성이가 소령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선배님 남조선의 78%를 조직했던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78%된 증거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도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박형은이가 증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 한번 선거해봐. 그래서 1948년 8월 20일 날 북한 수립선거를 합니다. 북한 수립선거, 북한 정부, 북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를 1948년 8월 25일 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전부 다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고도 복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기질 초풍할 사건들 아닙니까? 이 북한 수립 선거를 하는 북한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한의 선거인단이 850만 명이었습니다. 850만 명 중에 김일성이가 좋다고 밤마다 도토리를 따서 거기에 동그란 것을 빼고 도장을 찍어서 마다리 푸대에 넣어서 경상도표, 전라도표, 충청도표, 강원도표를 만들어가지고 38선을 넘겨줍니다. 김일성한테 갖다 바친데 이 남한 백성 850만 중에 530만 표가 정확하게 78%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전과자입니다. 빨갱이가 더럽게 좋아하는 민족이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보고 김일성의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남조선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78%라고?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러시아의 스탈린한테 찾아가서 T-34 전차를 여러 대다가 그 모택동한테 동의를 얻어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유교를 감행하게 됩니다. 김일성이가 그때 유교를 일으킨 배경은 소련 군대를 믿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인민 군대의 실력을 믿고 한 남침도 아닙니다. 중공군을 믿고 전쟁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도움받았지. 북한 김일성이가 남조선에 유교를 일으킨 첫 배경이 뭐냐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투표용지 78% 530만 표를 이것을 보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박형은이가 말했습니까? 전쟁 시작하면 남조선 안에 78%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승만이를 미국에 쫓아버리고 나라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 대한 실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교에 대한 실체를 모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빨갱이입니다. 공산국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국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는 지나갔어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몇 년째 지금 저렇게 두고 있습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국가관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지난주, 이번주, 앞으로도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국가관이 분명해야 복음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참 친한 사람이죠. 당신이 복음 하면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지금 예배 못 보고 있지? 복음만 하다가 나라가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20년 전에만 이 사실을 알았어도 들고 일어났었으면 한국 전체가 빨갱이 나라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당신 복음 하고 있어? 한번 남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한 미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목표는, 좌파들의 목적은 어제도 주한미군 철수, 오늘도 주한미군 철수, 내일도 주한미군 철수, 북한은 일단 주한미군을 쫓아내야 행동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전체적으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당당하게 한국의 정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민주당 정당 정책이 여러분 뭔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정치 얘기 싫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얘기한다면 하짜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파들이 지금 늘 외쳐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보안법 철폐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말살운동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당장 한국으로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만 운동만 말하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국가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가관이 분명해야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개인을 위해 이익이 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일본 강점기 때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간단합니다. 더 이상 더러운 세상 살지 않겠다고 하고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애국운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 애국운동이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그냥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국가 간 흔들리고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 안에서 생각하시고 복음 행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하다가 정말 나라가 이 정도까지 될 줄 저희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잘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보시고 저희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각자 있는 데서 애국운동하며 복음운동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무지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상태고 모든 목사들이 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일어나서 기독교 국가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